마침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3차 선교 여행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까지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역시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온 뒤에 이제 쭉 넘어가서 27장에 가서야 다시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행전을 작성한 이 누가가 함께 겪었다기보다는 누가가 아마도 전에 듣고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일정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이 23장까지 이르는 것이요. 그 바울의 12일간의 일정입니다. 상당히 긴 거죠, 그죠? 예,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12일 동안 있었던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23장까지 기록한 반면, 24장 24절에서 26장까지는 무려 2년 이상이 걸린 이 재판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서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무척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날, 야고보 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때가 57년경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 딴 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장 어른인 셈이었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도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 야고보가 그 세베대의 아들이지요. 사도 요한의 형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그 알페오의 아들로 그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그 12장에서 순교했던 야고보는 그큰 야고보.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작은 야고보 역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떠밀어 가지고 죽였다라고 하지요. 참고로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야고보가 한명더 있지요. 그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것도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어 했죠. 원래 형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부터 한 집에 형동생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변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내하며 또 믿음과 행실의 일치, 즉 신행 일치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게 되죠. 이렇듯 이 예수님의 제자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그리고 이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이세명 모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모두 순교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갖다가 그 헬라식으로 옮긴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거의 뭐 뜻이 같은 거죠, 그죠? 야곱이 그 뜻이 그 무엇입니까? 그 쌍둥이 형인 그 발꿈치, 그 맞죠? 에서 발꿈치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 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 좋은 뜻들이 막 있어요. 뭐 훔치는 자, 막 이런 뜻들. 이름 자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 뜻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그참 많은 신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영어 이름도 두 가지가 있죠. 제이콥이 있고 제임스가 있고, 그죠? 예, 그러니 제이콥하고 제임스는 실제로 그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야곱, 그게 그 히브리식으로 하면 야콥인데 그 헬라어로 하면은 야고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에서의 동생 요셉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게 라틴을 거쳐가지고 이두 개가 됐죠. 제이콥이 되고 제임스. 실제로는 같은 인물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던 이 작은 야고보 사도가 장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대표자인 야고보 사도가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봐도 그렇지요. 이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그간의 선교를 보고합니다. 독자들은 지금까지 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잘 알고 있기에 누가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이 자세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아온 헌금 또한 이때 전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요. 누가는 분명히 바울이 모아온 그 헌금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24장 17절에 보면은 여러 해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유를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의 의도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알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열심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헌금의 상당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디옥 교회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 바울은 이런 형제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이때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이 수만 명은요, 실제로 그 수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그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리도 어디 뭐 복잡한 막 관광지 한번 다녀오면은 막 우리가 직접 세워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뭐 수천 명은 되겠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그죠? 야, 아주 수만 명은 모였네. 뭐이 정도. 예.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요, 작게는 3만 명, 뭐 많게는 5만 명 정도로 그 추산되니까 이게 실제로 수만 명이었다. 이 교인들이 이렇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몇천 명만 사실 모여도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훨씬 이 수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니라라고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4장 4절에 이르면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고 하지요. 한 6장 7절 정도에 이르면요, 심히 많고 허다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신자들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 사도가 일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그 지역을 참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특징상 대부분의 신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21절이 그 루머 내용이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이 루머의 특징은 같습니다. 그죠? 그 그럴싸한데 꼭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할수 있죠. 그 사실 자기가 정확히 알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으면 그 루머 형식으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든지 정당한 형식을 갖추어 말하면 되겠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루머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책임지기 싫고 그 말하고 자기 이름 같이 떠도는 거 싫고 뭐 실제로 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 물에 이목만 끌고 싶으니까 말부터 막뭐 해놓은 것입니다. 이 니체 같은 철학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이 권력 투쟁으로 해석합니다. 야고보 사도하고 이 바울 사도 간에 이 줄다리기 한다라는 거죠. 소위 그 교권을 놓고 다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바울은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전히 권력을 향한 욕심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에이, 진짜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그 사실 이 본문을 뭐 어떻게 읽어야 그런 식으로 볼수 있는지 뭐잘 이해되진 않습니다. 이 루머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죠. 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뭐 루머 퍼트린 사람 입장에서 솔깃할 수 있겠지요. 아니 뭐라고 이 할례 받지 말라고. 딱그 순간부터 그 다음 말은 자기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말은 믿음 안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받아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 역시 바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쓸데없는 루머에 휩싸이지 않게 보호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권력 다툼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바울에게 윽박 지르고, 바울은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 아닙니다. 야고보는 미리 바울을 변론해주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 무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율법을 어겨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던 자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볼수 있죠. 이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이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이 전통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제안대로 합니다. 26절을 보니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감을 볼수 있습니다. 가서 이 예식을 행하고 정결 기한이 완료되는 날짜와 이 자신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성전에다가 신고합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 사도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야고보의 대화, 진리 자체에 대한 것 아니지요. 복음에 관한 논쟁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또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 우리 사회의 풍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오랜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 몇 년을 살았든지 뭐 영국 시민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만의 또 전통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막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아이들도 어른을 보면은 참그 굽신거리면서 인사할 때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찌개도 참그잘 먹는 아이들 있죠. 뭐 하준이는 뭐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국 음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하는 애들 보면 참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뭐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사실 뭐잘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한국 음식 뭐 인사할 때 뻣뻣하게 막 헬로 해도 뭐 크게 뭐 뭐라 할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실 그렇게 키우지 않지요. 막 그래도 니뭐 말은 잘 못하고 막 글자는 못 읽어도 고개는 숙여갖고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게 뭐 진리의 문제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인사법과 음식에 뭐 진리의 문제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고 가정의 관습이기 때문에 할 따름이지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말 좀 어눌하고 해도 막 굽신하면서 막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면 막 어른들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사실 이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와 관습의 문제가 훨씬 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꼭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 절대적인 문제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많고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거 율법화되면 문제지만 그뭐 그렇지 않다면은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영국에서 7, 8년 뭐 또는 뭐 10년, 20년 뭐 한평생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보면 그참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인들 유별나다고. 야, 무슨 그 주말 새벽까지 새벽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냐? 그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 정말 독특한 이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뭐 아무리 부흥한다고 한들 다른 나라에 이런 전통이 잘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세 교회에서 이런 풍습을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벽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도 사실 뭐 많진 않지만 지금 뭐안 나온다고 막 눈치 줄 것도 없고요. 뭐또 나온다고 마치 신앙의 훈장인 양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 그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지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유의 종이 되어 버릴 때 있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전통을 쉽게 무시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예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의미를 부여하고 참석했습니다.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이 바울의 형제, 자매였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 또한 잘 헤아렸습니다. 우리도 이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 또한 상대방의 연약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모습이겠지요. 뭐 우리가 뭐 연세 많은 어르신한테 영국에 있다고 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헬로우 하는 것, 그것도 뭐 사실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은 다치게 하는 걸수 있습니다. 뭐 굳이 해야 될거 없으면은 인사꾸벅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역시 바울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잘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